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와 계열사 등을 금융사기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화웨이와 관련해 뉴욕주 법원에 13건,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10건의 혐의로 각각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등에 대해 금융송금 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 등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화웨이 자회사 두 곳이 미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의 로봇 기술을 훔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취소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류허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등 중국 대표단이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협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합의가 이행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중단, 합의사항 이행 등이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야권의 대통령 퇴진 운동 등으로 전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수익이 베네수엘라로 송금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더는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른 나라들도 마두로 정권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과도 정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강력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내전 종식과 평화협상을 위한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특사는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의 뼈대가 될 원칙에 합의했다며 양측은 협정으로 구체화해야 할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지난 21일부터 엿새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에서 탈레반은 아프간이 국제 테러 조직의 근거지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할랄자드 특사는 말했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또 아프간 정부와 대화에 임하고 지속적인 정전에 동의합니다. 논의하면 미국도 철군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오늘 이란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들은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미사일 역량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지만 탄도미사일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사거리를 확장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km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란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이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오토 원비어 소송의 판결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이란 핵 문제보다 더 우려하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할 빅딜을 기대하기보다 구체적 조치와 과정에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다가서는 중간 목표임을 우선 설정해 협상을 이어갈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ICBM 제거를 적절한 조치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이 갑자기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실무 책임자를 교체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합의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보다 다소 제한적인 합의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There's some interesting discussion in the media about some sort of agreement on long-range missiles.
Yeah. 와일더 전 보좌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잠정적 제한이자 신뢰 구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조치가 충분한지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 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볼 때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미사일 관련 합의에서 멈춘다면 잘못이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ey're coming to that conclusion. Yes. It doesn't have to be the United States doing things. One of the ideas that I think has merit is allowing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 같은 과도적 합의가 모든 사안을 다루는 장기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북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로부터 미국이 사실상 북한과 뭔가 주고받는 상호주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I have heard and spoke with an administration official who has told me that that they are in fact de facto accepting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분명치 않다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여전히 북한이 미국보다 먼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조치들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 혹은 일부 제재의 완화를 꼽았습니다.
The dismantlement of Yongbyon on the one hand and some movement either on normalization or on removal of some sanctions for the other side.
또한 이 같은 실질적 움직임과 더불어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며 가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화 상대는 누군지, 이들이 어디서 만날지, 함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칠지 등에 관한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보통의 경우라면 실무회담에서 두 정상이 차후에 발표할 성명 문구를 정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focus on a communique that agrees to set up a process of negotiation so that the U.S. and the DPRK can start
따라서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치열하게 이어질 협상의 절차를 담은 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평화 메커니즘, 제재 완화 등 오랜 협상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의 구체적 절차를 도출해내는 것도 실무회담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가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 동안 한 번의 조치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많은 단계와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이후 미신고 핵시설 폐쇄, 운반 수단에 대한 모종의 조치, 핵무기 감축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폐기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The plan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might start with dismantling Yongbyon, but that's only the first stage. Beyond that, you have to shut down and dismantle the undeclared.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그와 같은 포괄적 계획에 대한 합의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이머 존 조정관은 북한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임명한 것은 비건 대표가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보다 급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The appointment of Kim Hyuk-chol, I don't think that's in any way a downgrading of Choi's position. I think it's just the opposite.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romote her to a more senior.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는 최선희 부상의 급을 높이는 대신 비핵화 협상의 격을 떨어뜨린 셈으로 결국 비핵화 대화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그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아직 핵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의 비핵화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응 조치를 기대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비행 금지 구역과 해상 완충 수역의 극적인 확대가 북한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을 감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지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오토 원비어 소송에 판결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거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미 법원 판결문을 반송시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약 5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문은 금요일인 25일 북한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배송을 담당한 국제우편서비스 DHL은 28일 오전 10시 20분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배송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반송됐습니다. 이 우편물은 지난 16일 미 워싱턴 DC를 출발해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홍콩을 거친 뒤 평양까지 도달했지만 최종 도착 지점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에는 원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고 법원 사무처는 이들 문서를 평양으로 송달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5억 113만 4,6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로 하월 판사는 원비어와 원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 달러씩 총 4억 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원비어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 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원비어의 주치의 등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외무성으로 배달된 미 법원 문서를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의 판결문은 지난 2016년 법원 측에 최종 판결문을 북한 평양 소재 외무성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우편물은 외무성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얼마 후 법원은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같은 판결문을 외무성과 더불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보냈지만 우편물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또다시 통보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원비어 소송의 소장을 DHL을 통해 수신했었습니다. 당시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의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승선원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을 비롯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들 역시 DHL을 통해 평양 외무성에 배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1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를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문가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건 대표는 이 대학의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연선도 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대표와 김 전 대사가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새해 들어 우호 관계를 더욱 다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의 대규모 예술단이 중국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더군요.
그렇습니다. 약 300명으로 구성된 이번 예술단은 우선 그 숫자에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27일 공연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아인 여사가 참석해 관람했습니다. 국가주석 부부가 외국 특정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 부부는 공연이 끝난 뒤 무대에 올라가서 출연진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공연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도 대거 관람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부부가 예술단 대표인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죠.
예, 중국 국가 주석 부부가 외국 정상 부부가 아닌 외국 고위급 인사 한 명을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 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는 북중 두 나라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세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올해는 김 위원장을 첫 외국 정상으로 맞았는데요. 한때 틀어졌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북중 관계가 최고조일 때도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가 불과 10개월 새 네 차례나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관계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중국이라는 관측이 있죠?
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새로운 길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벽에 부딪히고 결국 제재 해제 등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중국에 의존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를 위반하면서 공공연하게 북한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고 국경 지역에서의 비공식 교역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김 위원장에게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절실한 상황 아닌가요?
예,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확고한 지분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에게 북한의 존재는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와 압박 때문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의 성공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와 물자, 현금의 90%를 중국이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미중 관계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미국이 무역과 타이완, 남주쿵케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 강화는 미국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국이 북한 카드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믿고 비핵화의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이란 핵 문제보다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전망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성인 1,062명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협은 극단주의 무장그룹으로 나타났고 기후변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염병의 확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62%가, 공화당 지지자는 42%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올해 북한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적성 국가의 관계가 대체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9%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38%는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2%만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7월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 당시 조사에서는 40%가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 긍정적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셧다운과 러시아 스캔들 등 국내 현안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닝 컨설턴트와 함께 이달 18일과 22일 미 유권자 1,9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얼마나 많은 뉴스를 접했느냐는 질문에 15%만이 많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2%는 조금이라고 답했고 전혀 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로 나타났습니다. 미 유권자들이 이 기간 가장 관심을 보인 뉴스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였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의 대치로 지난 25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 동안 부분 폐쇄됐습니다. 셧다운 관련 뉴스를 많이 접했다는 응답자는 52%였고 조금 접했다는 응답도 30%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한 유권자는 28%, 조금 봤다는 응답자는 33%, 전혀 보지 않았다는 비율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를 미국의 주요 안보 현안으로 여기는 시각도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이 지난 8일과 9일 미 유권자 1,000명에게 최근 북한이 미국의 중대 국가 안보 이익인가라는 질문에 5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9%는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라스무센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3월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북한 문제를 미국의 중대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북한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모두 11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뿐 아니라 상대 선박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선박 안산 1호가 다른 소형 선박과 맞댄 상태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 행위인 선박 간 환적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한 지난해 1월 이후 11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8일 포착한 한 건을 포함해 작년 1월 이후 일본은 환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1건의 행위를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유관국들에게 관심을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유류 제품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줄어들자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유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 역시 환적 근절을 위해 미국과 관련국들이 주일 미군 가네다 기지를 거점으로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했다며 이런 노력들로 인해 북한 선박뿐 아니라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국적의 선박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적을 하는 선박들이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어 환적 행위를 완전히 방지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본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즉각 환적을 통한 석유 정제품의 대북 공급을 중단하도록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함정 등을 파견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직간접적으로 단속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입니다. 호주는 지난해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이후 같은 해 9월 오리온 두 대를 추가로 파견하고 2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해상 초계기 등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으며 영국도 호위함과 상륙함 여러 척을 파견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 노력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협조 체제를 지원하고 불법 활동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노력은 바다 바깥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정부와 함께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42척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해상 단속 대신 불법 환적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코티호와 라이트하우스 윗모어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3척을 1년 넘게 억류하는 등 간접적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 한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VOA에 3척의 선박 모두 한국에 억류 중이며 선박의 억류 해제와 관련해 유관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북한 반입이 허가된 대북 인도지원 물품에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왜곡된 북한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물자 전달보다는 북한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 방식을 선호하지만 인도주의 지원단체는 당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허가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 물품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물 공급 관련 품목들입니다. 지난 21일 목록이 공개된 유니세프의 경우 총 50개 품목 52만 860달러어치의 물품에 대한 대북 반입 허가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 중 절반을 훌쩍 넘긴 36개 품목이 물 공급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만 6,349달러의 태양열 양수기를 비롯해 수도꼭지 2만 3,350개, 파이프 자재를 비롯해 수도시설 공사에 필요한 삽 등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고성군 1만 9천여 명의 주민들과 정주시의 1만 2천여 명, 명간군 1만 6천여 명, 삼지연군 1만 3천여 명에게 안전한 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북 지원 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도 23일 공개된 승인 품목 목록을 통해 물 공급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갤론짜리 물통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질 정화장치 등 4천 개가 북한에 반입되며 CFK가 돕고 있는 34개 의료시설 중 18개 시설에서 추후 상수도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8개 시설 중에는 황해북도와 개성 등 지방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있는 의료시설 3개도 포함됐습니다. 안전한 물 공급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본적인 사업이지만 북한은 이런 기초적인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마저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목록에는 온실을 만들기 위한 자재와 트랙터, 구급차는 물론 손톱깎이와 작은 나사못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에 두유를 공급하는 캐나다의 퍼스트 스텝스는 두유를 담을 스테인리스 캔 300개를 북한으로 반입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식생활에 흔히 쓰이는 특수 용기마저 조달을 받아야 하는 열악한 실정을 노출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이자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y question is often to these groups is why can't they provide their own? Say if it's a water issue, why can't they provide clean water?
브라운 교수는 종종 대북 지원 단체들에게 왜 북한은 자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핵과 같은 일부 질병은 외부의 도움으로 필수약품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깨끗한 물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비롯한 깨끗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 등으로 연결시켜 대중에게 공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you know that you can help those people by intervening in the system. And of course you want to do that.
브라운 교수는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다면 북한의 경제 시스템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해 9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취약한 북한 내 계층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diverted its own resources. Not to the basic needs of its population.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전용하며 공정한 분배와 엄격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오히려 북한 정권과 핵심 계층의 입속만 채운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북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는 28일 BOA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대북 지원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동시에 현 시점에서 북한은 안 하거나 못해서 안 하는 것들을 포함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북 지원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이 북한 정권의 노력을 저해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결핵을 포함한 질병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 또한 건강 문제에 해당한다며 많은 북한 주민들은 오염된 물로 인해 소화불량과 설사와 같은 병에 걸린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이런 수질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거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일반 주민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적 노동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f people, including children, being subject to long hours of forced labor where they were forced to work without.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과의 면담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는 강제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t's a big part of the Korean economy. The North Korean economy on many of its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hings like that requires
강제 노동이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란 설명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노동 단련대 등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등 북한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해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 등 심각하게 노동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법률이 강제 노동과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장과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말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파업권 등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노동 관련 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외부 세계는 북한의 노동 착취가 중단될 때까지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should invest in that country until North Korea is prepar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labor rights.
북한이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할 준비를 갖추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강제 노동 금지와 어린이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등이 핵심적인 국제 노동 기준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소한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ILO 가입과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For example,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or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complex industry. The question will be
특히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예로 들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 기준이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앞서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여성 최한나 씨의 마지막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청춘 남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의 주인공 남녀가 별빛 아래서 마치 두 마리의 새처럼 춤을 추었던 이곳. 시간을 거슬러 1955년 세기의 반항아 제임스 딘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촬영지기도 한 이곳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그리피스 천문대입니다. 천문대 자체로도 매우 유명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천문대 잔디밭에 놓인 제임스 딘 흉상 앞에서 사람들은 감성에 젖기도 합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는 로스앤젤레스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로도 유명한데요. 그야말로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최한나 씨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지금 아직 해가 안 뜬 거예요. 서부에서 해 뜨는 걸 다 보고.
새벽 5시 30분. 일출을 보기 위해 천문대 전망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해 뜨기 전 한나 씨는 천문대를 마주보고 놓인 길을 따라 등산을 시작합니다.
안 추우세요? 저는 추운데.
추워요.
반팔 입으시고
조금 걸으면 네. 땀 나겠는데. 그렇죠. 근데 좀 괜찮아요. 걸으면 땀 나니까 옷 꼭 입었다가는 짐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저 꼭대기 그 꼭대기 있잖아요. 저기 저 산봉우리 있는 거. 거기까지 올라가요. 오, 사람들이 지금 와. 거긴 도착했을 거예요.
한나 씨는 4년 전부터 주말마다 산을 오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정상까지 올라갔고 한나 씨는 오늘 등산 모임 사람들의 목을 축일 음료수를 챙기느라 후발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삭감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뭐 무서워서 못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여기서 언더막이죠. 이렇게 쭉쭉 꼭대기까지 하잖아요. 처음 걸으면 좀 숨이 차잖아요. 여기를 올라가서 저기 정승 저 꼭대기에서 내리다 보면 어떤 때는 구름이 쫙 껴가지고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 같아요.
예.
처음에 제가 산에 다닐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허리가 딱 끊어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항상 북한산하고 많이 다르죠?
다르죠.
아, 그래서 산 꼭대기에 야자수가 있네. 이 산 올라갔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이죠. 첫째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고향 생각도 나고.
한나 씨는 산을 오를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해봤던 한나 씨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던 10여 년 전 중국에서 우연히 합류하게 된 탈북민들과 유엔의 보호를 받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제2의 삶을 앞두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엔에 들어갈 때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가다 나니까 알게 됐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를 전화로, 목사님은 미국에 있다니까 우리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전화로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내주는데 저는 그때 구원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죠. 그냥 내 가족을 구원해주는 거거나 나도 구원받고 네 가족도 구원받는다니까 이런 못 사는 세계에서 내가 언제 잡혀나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는가 어디 뭐 감옥에 있는 걸 빼내주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생각했지 구원이란 뜻도 몰랐어요.
모르는 말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모하고 같이 중국 조선족 교회를 연변에 있으면서 3일 동안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는 들으면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체사상으로 배우기에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지 무슨 하나님인가 고 이러면서 3일 동안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왔대요. 또 부흥회한다면서 3일 동안 집회를 이렇게 매일 하는데 우리 이모가 그렇더라고. 너 정말 잘 왔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오는데 미국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네가 정말 잘 왔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뒤에 앉아서 지금은 아멘 아멘 하지만 그때는 팔짱 끼고 앉아서 목사님 속에 아니 아니 저 거짓말쟁이들 아니 아니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러다 한 평신도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변에서 북경을 떠날 때 그 집사님이 그 직분은 집사님이라잖아요. 집사님이 손 잡고 우리 아홉 명의 일행을 손 잡고 기도하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목적지까지 우리가 거기서 19시간을 버스 타고 가는데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우리 심중에 맞는 우리 딱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런 시켜서
우리 심중에 맞는 기도. 사고 없이 자유의 나라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했던 순간에 마음을 울린 기도. 그 이후 한나 씨는 유엔의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눈을 뜨면 성경책을 읽고 공책에 적는 일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고 그 덕에 1년 4개월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더해졌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달라진 것이 많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기도하냐면 내가 죽겠다고 시애틀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 더는 여기서 살기 싫습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보내주세요. 하며 잠들었던 그 환상이 딱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방향도 저쪽 방향 이렇게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딱 저 방향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 높은 아파트들이 있고 예. 딱 저 방향으로 이 그림같이 너무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말에 여기 올라와 보니까 너무 똑같아가지고 근데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여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면 그냥 저를 하나님이 도구로서 쓰임받게 해주셔야 하는 기도가 절로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된 조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도 저를 준비시켜 주셔야 하는 그런 기도가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에 퍼즐로서 맞춰진 이 인생길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퍼즐들이 맞춰져서 하는 거는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일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내 건강하게 통일되는 날까지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통일되면 옷을 만들어도 아 이게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이런 옷을 입혀야지 앞으로 이런 옷도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옷을 만드는 이런 직업이고 하니까 그런 부문에서 옷을 어떻게 더 만드는 그런 부문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배우면 하여간 삶이 자체가 배우는 그런 걸로 나가고 있어요.
혀끝증 나게 덥네요. 해가 떠오른다. 아까보다 좀 많이 올라왔네.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니까요.
어제 본 그 태양이지만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최한나 씨는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띄우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최한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 동남부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 한 바울 씨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3년 1월 29일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의 나일스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맥킨리는 34살 때 정계에 진출해 인간적인 매력과 예리한 지성으로 정치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맥킨리는 14년 동안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내며 관세 문제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 1890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맥킨리 관세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맥킨리는 이어 1891년 오하이오주 주지사를 거쳐 1896년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인 1898년 발발한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필리핀 마닐라와 쿠바의 산티아고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통치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또 미국은 스페인 미국 전쟁 당시 보급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하와이를 미국에 병합하게 됩니다. 대외정책에서 큰 성과를 거둔 맥킨리 대통령은 1900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지만 이듬해 9월 한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1902년 1월 29일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재산 2,500만 달러를 들여 카네기 협회를 설립합니다. 카네기 협회는 과학과 문학, 미술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후에 미국의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카네기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카네기는 1800년대 말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철강업계의 거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부자들은 생전에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온 카네기는 1901년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온 카네기 철강회사를 전설적인 금융가인 JP 모건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1902년 1월 29일 카네기 협회를 세우게 됩니다. 카네기는 이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카네기 재단 등의 자선단체를 잇따라 설립하는 등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선과 교육, 문화사업에 온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What a glorious th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